EBS 라디오 고전 읽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카이사르 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눈 좀 맞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갑자기 왜 눈이냐고요? 바로 벚꽃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리 곳곳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에서 어찌나 예쁜 벚꽃눈이 내리는지 탄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또 땅에 수북하게 쌓인 벚꽃잎들은 꼭 눈길 같고요. 오늘도 이곳 우면동 EBS 마당에는요. 벚꽃눈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마당에도 눈길이 쌓여 있고요. 혹시 주말에 나들이 많이 다녀오셨어요? 이번 주도 따스한 봄날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에 이럴 때일수록 햇볕 쬐면서 바깥 활동 많이 하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봄날 나른함은요. 봄나물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우리 여기 우면동 EBS 마당에 그냥 지천으로 널려있는 쑥을 좀 캤습니다. 오늘 저녁에 쑥국 끓여 먹을 거예요. 한 30분 정도 했는데 오늘 저녁 국거리는 충분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운철 씨는 어떻게 눈 맞아보셨어요? 벚꽃 눈?
벚꽃 눈 네. 말고 눈 맞았다는 친구 얘기는 들었어요.
진짜 눈이요?
아, 예, 요 21일? 네. 어저께? 그저께 네. 전국 쪽으로 눈 내린 데가
토요일에
있었어요.
토요일에 추웠죠.
막. 네네. 예, 그때 예, 예, 뭐 예. 추풍령에도 눈 되게 많이 쌓이고 막.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뉴스에서 봤는데 벚꽃이 있고 네. 그 위에 눈이 피어서 어머, 진짜로 벚꽃 눈이
예쁘다.
됐었어요.
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아 이쁘긴 정말 이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네. 인터뷰 농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농가 아저씨가 이 눈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좀 입을까 봐 걱정이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네.
역시 4월은 아주 잔인하게 저희를 그럴게요. 아주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고전을 만나볼 텐데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예. 네. 카이사르는 로마의 한 시대를 주름잡던 아주 위대한 정치가이자 군인이었죠.
네.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네. 잠깐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카이사르를 이제 시저라고 알고 네, 계신 분들 흔히. 많을 텐데
그렇죠.
저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저도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시저로 배운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 시저로 배웠어요.
영어 교과서에서. 네. 근데 이 시저는 카이사르의 영어식 발음이고
아.
카이사르는 고대 로마 언어였던 라틴어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지난주 알렉산드로스에서의 그 네. 원래 알렉산더 아, 예, 샤이니가 예. 안 계시네요.
영어식 발음
네,
알렉산더.
알렉산더에서 알렉산드로스. 지금은 이번에는 라틴어입니다.
네.
저희 고전 읽기 라틴어도 듣고 그리스어도 듣고
아.
저희 글로벌합니다.
아, 네. 그럼요. 고전을 읽으면 고전 속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해외여행 필요 없습니다. 책 속으로 다녀오면 됩니다.
아. 이거 적어놔야겠는데요. 해외여행은 책 속으로. 갑자기 그 먼 나라 이웃나라 그 이원복 교수님 생각이 나네요. 책도 읽고 책 속 나라도 직접 가보고 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또 네. 있네요. 네. 여러분 이제 고대 로마의 시민이 되시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로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루비콘 강 앞에 서 있다. 지금 이 강을 건너면은 세상에 큰 불행이 닥쳐올 것이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할 것이다.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원전 49년 1월 12일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의 조국 로마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그것은 누구보다 로마를 사랑했던 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로마는 처음엔 왕정국가였다. 하지만 그것이 7대에 걸쳐 계속된 뒤 폐지되고 귀족이 주도하는 공화정이 된 이래 줄곧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로마는 소수의 귀족과 대다수의 평민이 교섭과 타협을 거듭하는 가운데 조금씩 발전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태어난 무렵에는 평민이 귀족과 대등하게 교섭하는 공화정의 진정한 모습은 이미 옛날 일이 되어 평민의 힘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져 있었다. 영토가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출정하게 되면서 자영 소작농들이 몰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휴, 눈앞이 깜깜하구나. 농사 지을 사람을 다 끌고 가버리면 남은 가족은 어찌 살라는 건지. 서방님 못 본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네. 밥은 잘 잡숫고 계신 건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나라가 원망스럽다. 원통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내 아들 운철아, 무슨 일이냐?
엄마, 나 어떡해?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왜, 무슨 일인데? 다 큰 녀석이 왜 울상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나 영장 나왔어!
무엇이?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엊그제 제대해놓고 또 무슨 영장이 나와?
몰라. 나 이제 어떡해. 엄마 미워. 왜 날 이렇게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게 한 거야?
아유, 미안하다, 은철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월드스타도 아니고 군대를 두 번이나 어떻게 가.
안 그래도 형편이 죽을똥 살똥인 평민들인데 남자란 남자들은 다 징병으로 끌려가 버리니 남은 식구들은 토지를 팔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야 했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출정한 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자 평민들 사이에서 점점 원성이 높아져갔다. 이처럼 로마가 공화정의 말로를 비출 무렵인 기원전 100년 7월 12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이자 정치가로 손꼽히는 카이사르가 가이우스의 집안에서 태어난다.
자, 자 산모 힘을 더 주세요. 젖 먹던 힘까지. 자.
영장.
아,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다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영장.
이거 안 되겠는데 아기가 너무 머리가 커서 이거 자연분만으로는 이거 위험하겠어요.
네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아, 뭐 나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지만. 배를 갈라 아이를 직접 꺼내야겠습니다.
네, 배를 가른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살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저 살고 나서 얘기해 봅시다. 자, 수술 들어갑니다.
카이사르의 출생에 관해선 이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카이사르는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제왕절개를 통해 겨우 태어났는데 그 후 그 분만법을 카이사르의 영어식 발음인 시저에서 따와 지금까지도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까꿍. 아이고 예쁜데 새끼. 어쩜 이리도 나를 쏙 빼닮았을꼬. 눈도 반짝, 코도 옷도, 입도 방긋. 빵끝. 나랑 아주 붕어빵이로구만.
아니 여보. 예. 어딜 봐서 당신이랑 붕어빵이에요. 응? 얘는 나를 닮았다고요. 잘 보세요. 눈도 반짝, 코도 옷도, 입도 방긋. 어우, 딱 나구만.
아니 방금 출산한 여자가 기운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따지시오?
아참, 알았어. 출산했구나.
알았어. 우리 잘생긴 마누라 닮았다 칩시다. 아들아, 부디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가문을 빛내주거라. 그런 의미로 너에게 이 애비의 이름을 물려주겠어. 너는 이제부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다.
응예.
고대 로마에서는 장남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관습이 있었다. 따라서 카이사르 집안의 장남이었던 율리우스도 아버지의 이름인 가이우스를 물려받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이름 붙여졌다. 네, 카이사르의 출생에 얽힌 얘기와 함께 고대 로마의 정치 상황도 짧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변함없이 월요일이군요. 저희가 고전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첫 네. 월요일은 탄생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알렉산더도 네, 그랬고 맞아요. 전우치도 그랬고
그렇죠.
홍길동도 막, 그랬어요?
맞아요. 홍길동도 아. 엄청난 탄생을 딱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서해정 씨가, 카이사르가 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나요?
이게 이 시절에 이게 있었다라는 게 전 정말 오늘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저기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네. 진짜로 그 제왕절개라는 이름이 네. 그 배를 갈라서 아이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제왕이 됐기 때문에 제왕절개라고 아~ 한다는 그런 속설을 여기 인터넷 그 검색하고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오, 말 된다. 그럼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애는 다 왕이 되나요?
왕이 돼야 제왕절개예요. 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제왕절개 할 걸. 난 순산했는데.
아, 근데 순산이 더 좋지 않아요? 산모한테.
좋대요. 네, 좋대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네. 카이사르의 이름이 그 제왕절개 그러니까 시저. 아. 예. 네, 시저에서 시저라는 이름이 네.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
아, 수술.
네네. 네네.
카이사르의 네. 이름을 따서.
네. 그. 시저리언 오퍼레이션.
네, 제왕절개. 네. 되게 어려운.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 결과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죠.
네, 그 결과는 엄청난 제왕절개였네요.
예,
네.
이 낭독에서도 나타났듯이 카이사르가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 시대 상황을 보면요. 평민과 귀족 사이의 신분 격차가 아주 크게 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네. 지나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정치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네. 아. 그, 카이사르가, 율리우스라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장차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될 카이사르가 귀족의 신분으로 핍박받고 있는 그 로마 평민들을 어떻게 대할지 앞으로 이제 그게 전개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왕이 되는 거겠지요.
네.
그래서 제왕 절개를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분위기 되게 좋아하시네. 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제왕절개 듣고 보니까는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도 되게 네. 재미있는 출산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있으세요?
네, 저도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네.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ET였어요, 완전. 제가 순산은 왜 이렇게 엄마 끝까지 힘을 줘야 되는데 네. 힘 주다 쉬면은 아기 머리가 땅콩이 돼요.
아,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
나중에 태어났는데 딱 ET더라고요.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하루 만에 돌아와요. 예.
자, 이런 우리 재미있는 사연 있으시면 저희 반디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올려주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우리 아이를 낳으셨던 출산의 경험 저희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아하, Take on me. 아하의 Take on me 들으셨습니다. 자, 카이사르가 우렁차게 태어났는데요. 네. 그의 유년 시절의 로마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낭독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집안은 로마의 명문에 속했다. 아버지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비너스의 손자이자 로마의 건설자 아이네이아스의 아들에까지 다다른다. 또한 어머니 쪽은 로마의 전설상의 왕인 앙쿠스 마르키우스의 후손이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이처럼 명문가임을 내세워 자신의 야심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성스럽고 유서 깊은 뿌리를 강조하고 다녔다. 기원전 69년 카이사르는 고모 율리아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했다.
나의 집안은 어머니를 통해서는 왕의 혈통을,
아버지를 통해서는 불멸의 신과 이어져 있다.
정계를 활보하려면 스케일 큰 얘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 카이사르는 가냘프면서도 맵시가 돋보이는 소년이었다. 또한 반짝이는 눈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슈퍼주니어의 규현 정도의 비주얼? 어우, 좋아. 허나 체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병치레가 잦았다고 한다. 나이 들어서는 간질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뭐 이 정도 생겼으면 치명적인 단점 하나쯤은 있어도 되는 거잖아. 오해하지 마라. 저질 체력이라도 나 군필이다.
가이사르는 명문 귀족의 신분답게 빈틈없는 교육을 받았다. 그리스와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으며 거기에 글 쓰는 것도 익혀 양국의 문학을 두루 섭렵했다. 잘 알려진 대로 가이사르는 문필가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가이사르는 유년기는 매우 혼란한 시절이었다. 공화정 끝 무렵의 로마는 선거 제도와 징병 문제와 같은 종전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처럼 검은 구름 투성인 로마의 미래를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도층 사이에서 그 타개책을 둘러싸고 원로원파와 평민파의 대립이 발생한다.
아이고, 아이고, 이대로 가다가 로마는 아이고, 그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거다. 더 이상의 변화는 안 돼. 아이고, 숨차라. 대목군들은 잡아다가 삼족을 멸해.
얼써, 얼써, 얼써!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바꾸세.
자, 로마의 앞날을 위해서는 먼저 귀족과 평민을 가르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획기적인 개혁만이 로마가 살 길이요.
옳소! 옳소!
원로원파는 그때까지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틀 안에서 개혁을 꾀하려 한 보수파를 가리킨다. 그에 비해 평민파는 민회를 중시하고 평민의 목소리를 공동체 운영에 잘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려 했다. 정치란 시대불문, 장소불문하고 편가르고 아웅대는 모양새는 비슷한가 보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국내 정세 속에서 마리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개혁의 방아쇠를 당긴다. 이것이 바로 새 정치라는 것. 참고로 마리우스는 카이사르의 고모부 되신다. 평민파에 속한 마리우스는 그 무시무시한 게르만족들을 격파하여 로마를 지켜낸 빛나는 공적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카이사르는 이런 마리우스를 매우 존경하며 따랐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꼭 고모부처럼 훌륭한 집정관이 될 거야.
마리우스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생애에 일곱 번이나 집정관이 됐고 그동안 평민파의 노빌레스로서 정치면에서도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마리우스의 전성기도 반짝 세월에 불과했으니 그것은 지난날 마리우스의 부하 장군이었던 술라가 청출어람하여 점차 정치에 두각을 나타나면서 발생한다. 술라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원로파에 서서 마리우스의 정책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평민파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마리우스로서는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술라 이놈이 감히 내 뒤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을 줄이야. 부셔버릴 거야, 술라네 이놈!
술라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대단한 자질의 소유자였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술라는 가난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품성이 천박하지는 않았다. 또한 군사적 재능도 뛰어나 일단 적과 맞서면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았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마리우스 부하 3년이면 로마 최고의 집정관이 된다. 이제 로마는 나 술라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술라 술라 울라울라. 기원전 88년에 집정관에 임명된 술라는 이해 캄파니아의 노라에 주둔한 군대를 움직여 수도 로마로 진군했다. 집정관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진군한다는 것은 로마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어? 저 쳐들어오는 것들은 뭐요?
에이? 아니 뭔 놈의 군사들이 저렇게 몰려온데 어디 전쟁이라도 났나?
어? 어디? 어,
가만있어 보자. 어이 저거 우리 로마 깃발이잖요.
어?
안 보여? 독수리.
어?
아이고 우리 군사네. 민방위 훈련이라도 하는가 보지 뭐.
그래? 아 근데 그러고 보니 우리 군사 깃발이 맞기는 한데 왜 우리 군사가 저 사람들을 저리 죽여?
에이 뭐요? 사람을 죽인다고?
저 봐 저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면서 오고 있잖아.
허걱 정말이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저기 말 타고 오는 놈 술라자녀.
술라? 술라? 술라가 반역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참말이었나 보네. 참말로 군사를 일으켰어.
아이고 저런 쳐죽일 놈. 아니 로마를 배반한 배신자 아니오.
저기 봐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 우리도 피해야겠어. 어서 도망치자.
로마 시민들은 비난을 퍼부었으나 술라의 군대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일부에서는 불을 질러 약탈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수도는 몇 시간 만에 제압됐고 마리우스도 로마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뒤 마리우스는 급사하고 말았다. 이로써 로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최후의 정쟁에 돌입하게 된다. 비로소 로마가 술라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다. 네, 평민파 원로원파가 갈려서 극심하게 대립을 이루는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네.
카이사르가 존경했던 고모부 마리우스. 네. 또 그의 부하였다가 반역을 저지른 술라.
네.
마리우스와 술라는 로마 역사 속에서 카이사르 못지않게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잖아요.
야, 지금 이 시대가 기원전 100년이니까 네.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네. 넘었죠.
지금 우리나라 제가 뭐 정치를 논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 느낌이나 이 시절에 또 나뉘어 있는 그 느낌이랑 살짝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느 시대나.
그러게요.
네.
막 배신하고 배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철새 정치인이라도 있다고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여기서도 술라가 철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로원파로 가버렸습니다. 마리우스는 다른 평민파였는데
예,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참 비슷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시대를 불문하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디 게시판 살짝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네, 뭐 재밌는 내용 있어요.
제가 아까 저기 서혜정 씨가 네. 그렇게 이제 출산인 예. 본인 출산이 이러이러 하셨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서지영 씨라는 분이 혜정 씨
네.
말씀 서지영 씨라는 분의 그 사연을 읽어드리면. 혜정님 말씀 들으니 우리 어머니 저 낳으실 때 제 허리 쪽에서 한 번만 쉬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제가 여잔데요. 허리가 좀 굵은 편이라 잘록하게 크크해 주셨어요.
근데 쉬셨어도 하루 만에 제대로 다 돌아온다니까요.
아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 너무 깜찍하시다. 서지영 씨?
네 서지영 씨였습니다.
어머 깜찍상 드려야겠네. 네, BMK 노래 듣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들으셨습니다. 이 꽃이 활짝 핀 봄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김지연 씨가 참 재밌는 사연 올려주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은철 씨.
김지연 씨요?
네.
아, 혹시 저희 계속 방송 들으면서
태교하신다는 분.
예. 자, 김지연 님의 사연입니다. 히히히. 전
예정일 5일 남은 예비 엄마예요. 태교로 고전읽기 잘 듣고 있답니다. 첫째 출산 앞두고 있는데 저 무지 떨려요. 건강하게 낳은 선배 어머님들 존경해요 하셨어요.
저는 재미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실 거예요. 떨리고. 예. 그 저는 라마즈 호흡법이 도움이 됐거든요. 제 경우는.
그게 뭐죠?
그 출산하는 순간에 호흡법이 네. 있어요.
아, 그 아.
예,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출산할 때 그 옆에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호흡법 계속 알려 주시거든요. 그대로 따라하면 조금 통증이 덜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예. 남편이 이렇게 있고 예. 막 머리끄댕이 잡고 하는 아, 제 친구는 그걸 보더니 저한테 나는 머리 짧게 깎고 들어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네. 네, 생방송 EBS 고전읽기 플루타르크 영전 중에서 카이사르 편 각색해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로마가 술라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카이사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낭독 이어집니다. 언제나 친구에게는 친절과 호의로, 적에게는 증오로 보답하라. 이처럼 무시무시한 술라의 좌우명처럼 술라는 독재관이 되자 국가를 과도정 체제로 다시 구성하여 공포정치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법을 마음대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정적을 참살했다. 이로써 카이사르의 첫 번째 강적은 술라가 되었으니 카이사르의 대담하고 겁없는 도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카이사르는 이름도 없는 실업가의 딸과 짧은 결혼 생활 뒤 그녀와 이혼하고 과거 로마의 1인 통치자였던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때 카이사르의 나이가 16세였으니 어린 나이에 참으로 대단하다. 술라는 마리우스와 인척관계 있는 카이사르가 항상 눈에 가시었다. 카이사르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던 찰나 카이사르가 자기의 반대파에 있던 킨나의 딸과 결혼하자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카이사르, 이 꼬맹이 놈이 벌써 결혼을 두 번씩이나 하더니 이런 부러운 자식 같으니라고. 헌데 킨나의 딸과 결혼한 것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놈을 불러다가 속내를 캐봐야겠다. 여봐라! 가서 카이사르를 불러오너라!
한편 달콤한 신혼생활에 빠져있던 카이사르는 술라의 심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한 걸음에 그에게 달려온다. 새로 맞은 신부와 사랑의 하트를 주고받으며 밤낮없이 동물팡을 즐기던 카이사르는 그만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술라 그 꼴을 보니 또 배알이 베베 꼬이기 시작한다.
저 어린 놈의 자식이 다크서클 내려온 것 좀 보게. 밤에 잠 안 자고 대체 뭘 했길래. 부러워. 안 되겠다. 이참에 나에 대한 충성심도 시험해 볼 결 확 이혼시켜버려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술라는 카이사르를 세워놓고 가증을 떨기 시작한다.
이봐 카이사르야, 내가 비록 너의 고모부 되는 마리우스와는 불천지 원수 같은 사이였지만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너에게는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지난 세월 마리우스와 등을 돌리고 산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너를 통해 내 과오를 씻고자 한다.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보구나. 지내보자.
영특한 카이사르가 술라의 검은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무슨 꿍꿍이일까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술라의 장단을 맞춰주기로 하는데.
야, 그처럼 말씀을 해주시니 돌아가신 저희 고모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로마를 쥐락펴락하시는 술라님께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저는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아부의 달인이다. 카이사르의 입발린 말에 술라의 마음도 울라울라 기분이 좋아지는데.
진정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너는 고모부와는 근본부터 다르구나. 그래서 말인데 얼마 전에 카이사르 자네가 긴나의 딸과 두 번째 결혼을 했다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결혼은 왜 물으시는 건지?
긴나는 마리우스의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더냐? 그런 자와 자네가 사돈을 맺는다는 것이 나는 영 찝찝해서 말이야. 그대가 나를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이 혼사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술라의 으름장에 카이사르는 올 것이 왔다 싶었다. 하지만 그의 농락대로 넘어갈 카이사르가 아니었다.
아,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 지금 내 명을 거역하겠단 말이냐?
저는 이미 로마의 신들 앞에서 코르넬리아와 결혼을 맹세했습니다. 그런 제가 목숨이 달아난다고 한들 어찌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은 그녀가 킨나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코르넬리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언변하면 또 따라올 자가 없는 카이사르지. 청산유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카이사르의 말에 신전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하지만 술라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카이사르를 냅다 밖으로 쫓아버렸다.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뭐 사랑? 이 자식 당장 나가!
술라는 이처럼 카이사르에게 아내와의 이혼을 명했지만 보기 좋게 거부당하자 카이사르를 박해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술라는 카이사르의 유피테르 신관 임명을 취소하고 코르넬리아의 지참금을 몰수하는가 하면 이어서 그의 재산도 몰수했다. 술라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자 카이사르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 재빨리 사비니 지방으로 피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라는 체포조를 구성해 끝까지 카이사르를 추격하고자 했다. 그러자 친구와 친척들이 나서서 술라를 설득했다.
아, 이보게 술라. 그 고작 16 먹은 꼬맹이 놈한테 왜 그렇게 열을 올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차라리 허구한 날 대모나 일삼는 평민 놈들이나 잡아치우라고.
그 내 말이 그 말일세. 아무리 카이사르가 마리오스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무서워서 로마를 뜨지 않았나. 한낱 조무레기한테 너무 힘쓰지 말게나.
술라에게 신적인 영감이나 특별한 예언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카이사르가 지금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놈의 마음속에는 여러 놈의 마리우스가 들어있어. 당신들한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술라, 이 고집센 젊은이는 몇 명의 마리우스 무리들보다 카이사르가 훨씬 감당하기 힘들다고 한탄했다. 네, 16살의 어린 카이사르가 결국 술라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을 했습니다.
네, 아, 술라의 안목이 이렇게 각색되어 있는 거긴 한다 하더라도
네.
카이사르가 지금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놈의 마음속에는 여러 놈의 마리우스가 들어있다라고 본 그 안목이 전 너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필이 왔나 봐요.
예.
이 당시에는 마리우스 편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술라에 의해서 숙청을 당해서
네.
카이사르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혼자 몸으로 로마를 떠난 거죠.
네, 로마를 떠난다라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자기 터전, 삶의 터전인 것 자체인데.
네.
참 용기 있는 사람. 우리 용기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여기 뭐냐면 계속 이제 문자 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네. 4346님, 저희 아내 첫 아이를 낳을 때 제 머리를 얼마나 잡아당겼는지 목 깁스를 하고 산후조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머리 짧게 깎고 들어갔다니까요, 그거.
네.
안 당하려고.
남편분들, 예, 조심하십시오. 예. 출산하실 때, 옆에 계실 때, 몸 조심하십시오. 네. 탐 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It's not unusual. 탐 존스의 노래, It's not unusual. 들으셨습니다.
네.
자, 술라를 피해 달아난 카이사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도 쫓아가 봐야겠죠?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카이사르는 가까스로 로마를 탈출하여 소아시아 서안에 도착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결코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카이사르는 진로를 고민하다 군 입대를 결심한다.
좌반동 시작!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자고로 남자라면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아야지. 술라가 있는 한 로마로 돌아가긴 글렀으니 여기서 말뚝이나 받고 살아야겠다.
소아시아 총독의 군대에 은신한 카이사르는 여기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첫 임무로 비티니아 왕국의 사신으로 가게 됐다. 비티니아는 니코메데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 하필 동성애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아, 어서 오시오. 이름이 카이사르라고 했어.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왕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 그러시오.
네.
그럼 좀 더 내게 가까이 오시오.
네?
카이사르가 그의 곁으로 다가서자 비티니아 왕은 노골적으로 카이사르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아, 자네 참으로 고운 살결을 지녔구려. 고와, 아주 고와.
네? 예. 제가 피부 보습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소.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졌구려. 그렇다면 나에게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팩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얼굴에 팩이라 하면서 그 팩의 효능에 대해서 담소나 나누지 않으시겠소?
아, 저 하오나 그렇게 귀한 팩을 제가 어찌 감히 왕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법에 어긋나...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말이오?
아, 아니, 아니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비티니아 왕은 카이사르를 자신의 궁에서 머무르게 하는가 하면 온갖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며 지극정성으로 카이사르를 대해주었다. 카이사르는 그의 호의가 싫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 로마에서 빚을 많이 지고 떠나왔기 때문에 적절히 왕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비티니아 왕에게 잘 보여서 조금만 더 재산을 불리고 가야겠다. 아, 이게 웬 횡재냐?
카이사르는 이런 생각으로 사신으로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도 얼마 동안을 니코메데스의 궁에서 더 머물렀다. 그러나 이것이 빌미가 되어 카이사르와 비티니아 왕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로마에까지 퍼지게 됐다.
나 참나. 야, 너 그 소문 들었는가?
그저 카이사르일 말인가?
오, 내가 남사스러워. 마리우스님의 조카라고 그래서 용맹한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카이사르가 그 워낙 그 미모가 출중하지 않은가? 그러니 그 남자 밝히는 왕이 가만 둘 리가 있었겠어?
거참, 술라에게 쫓겨나더니 카이사르가 남자를 잘 만나 팔자 피게 생겼구나.
암만,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지 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사내랑 아우 상상하기도 싫으네. 말세요, 말세.
이때 로마는 동성애에 관용적이지 않았기에 이 추문은 평생 카이사르를 따라다니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카이사르는 로마로부터 술라가 희귀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카이사르는 그 즉시 비티니아 왕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고 서둘러 로마로 향한다. 기원전 78년, 카이사르는 어느덧 22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로마를 떠나서 뭐 하나 했더니 소아시아에서 군인이 됐었네요.
네, 군인.
근데 그 비티니아 왕과 연문서를 휩싸이고만 해요.
맞아, 군인입니다, 군인.
사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군인이에요, 군인. 네. 그 저희가 학생을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뭐 성소수자를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낮추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니까.
그럼요.
잘 이해해 네. 들어주세요.
네. 자, 오늘 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아,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시간, 당첨자 발표 시간입니다. 자, 반디 게시판 조민자님, 조민자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제 동생이 아이를 모두 조기 출산했는데 둘째 조카 나올 때 그 동생분이 10시에 자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드시고 주무셨는데 아 글쎄 12시에 병원에서 조카를 낳았답니다.
어머 세상에 순산하셨네요.
다행이네요. 그 라면 예, 먹고 그 힘에
예.
쑥. 자, 반대 게시판 김미래님 당첨되셨습니다. 김미래님 사연은요. 어우 제왕절개의 그런 뜻이. 저는 두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첫에는 유도분만 시도하다가 전신마취하고 정말이지 뱃속에 방향 못 잡는 로켓트가 미친 듯이 폭발할 것 같았죠. 둘째 낳을 때는 날 잡아서 수술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분마취. 아 이건 무서운데. 음악은 그 당시 유행하던 맘마미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셨군요. 맘마미아 들을 때마다 둘째 낳던 기억이 나요 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당첨되신 두 분은 저희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전화번호하고 이름, 주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낳느라 진짜 고생하셨어요. 지금 다 잘 크고 있죠,
그럼요,
그분들.
네. 잘 자라고 있겠죠. 예, 고전일기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카이사르 첫 번째 얘기 함께 하셨는데 운철 씨 네. 어떠셨어요?
저희 고전일기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첫 방송은 네. 저희는 생명을 출산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출산한 이 영웅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또 일주일 동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대해
그러게요.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보면은 서희정 씨는 네. 그 영웅들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러게 제가 다 낳았네요.
네, 제가 다 낳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얘기가 벌써 궁금해지네요. 네,
과연 이 동성애 연문설에 휩싸였던 우리 카이사르가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저희 앞에 딱 설지. 이제 로마로 들어가니까 예. 뭔가 불씨가 되겠죠.
그렇죠.
뭔가 불씨가 돼서 네. 이 로마의 좀 변혁이라든가
이제 중요한 아니면, 얘기가 전개되겠죠.
그러게요. 네. 기대됩니다. 내일이 또.
네, 운철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 봄꽃들이 만개해서 화려함을 뽐내고 있기는 하지만요. 봄날 저녁은 쌀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기 딱 좋거든요. 건강 잘 지키셔서 아주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봄날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레인보우입니다. Tell me, tell m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전읽기 진행 서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